복음이 여러분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냐고 묻는 건 아니고요. 복음이 필요하세요? 복음이 왜 필요한가요? 복음은 돈보다 좀 더 필요한가요? 우리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또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직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시는 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돈만큼 필요합니까? 만약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난 좀 더 행복하고 싶고 만족이 없는데 좀 만족감을 가지고 살고 싶고 좀 기쁘고 싶은데 이런 기쁨을 갖고 싶어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의미 있게 살고 싶어하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고 더 기쁘게 살고 싶죠. 만족스럽게 살고 싶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괴롭죠. 그래서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이 정말 단순히 그런 필요들, 말하자면 우리가 felt need라고 얘기하는, 이게 번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주관적 욕구라고 번역을 한다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 필요, 그것을 채워주는 게 복음일까요? 그 수준일까요, 복음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복음은 사실 우리의 주관적 욕구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뭔가 하면 인간이 처한 객관적인 현실을 바울은 말함으로써 복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진짜 필요한 거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중병에 걸렸다는 현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불러도 우리는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내 상태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현실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객관적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고 나를 진단하는 것이죠. 우리는 중병에 걸렸어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그 통증을 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알아야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웃기는 상황은 없죠. 그 미국의 AA라고 하는 그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 그런 익명으로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모여서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12단계의 치료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내가 알코올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결심했으니까 이번엔 뭔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이번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알코올 앞에서는 나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내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비슷하죠. 객관적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복음에서도 그 출발점이 됩니다. 객관적인 현실은 영적인 객관적인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인간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현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해도 나에게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단지 행복과 기쁨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면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네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수무책이에요. 출구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마치 제가 그런 우리의 주관적인 욕구들이 그거는 무시해도 괜찮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객관적인 현실을 이해하거나 믿지 않고서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전율, 능력, 감동을 삶에서 경험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직접 복음이 주는 전율, 감동, 기쁨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로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1장 17절에서 말했죠. 바로 앞에서.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18절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서, 이 하늘에서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지금 임하였다면, 지금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면 벗어나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벗어나야죠. 이건 나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우리는 나쁜 소식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나쁜 소식이 바로 오늘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향해서 나타납니까? 누구를 향해서 나타납니까? 어디로부터 나타납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보세요. 하반절에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불경건과 불의 두 개를 얘기합니다. 불경건과 불의. 이거는 10계명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불의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동시에 또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계명에서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고 불의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 불경건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제거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태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내 기억 속에서 잠시 내려놓는다든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경건은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죠. 죄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불경건은 죄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로서의 불경건이 낳는 열매는 뭔가 하면 불이에요. 불경건은 반드시 불의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의를 행하면은 불경건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경건에서 불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다 무너집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람이 사람과 맺어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관계를 맺게 되죠. 이기적인 관계, 자기중심적인 관계,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는 관계, 이것들이 어떤 사람 노트를 봤어요. VVIP 목록이 있고, VIP 목록이 있고, 그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당신은 VVIP라고. 기분이 더러웠어요. 왜 중요하죠? 왜 very important죠? 나한테 important한 거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important한 게 아니죠. 나에게 중요한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여기에 믿음의 순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돼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그 길을 순종하여가는 그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경건과 불의는 믿음의 순종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이고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그랬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의 태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철학적 진리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럼 오케이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고 억압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함,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불의를 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18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개념은 굉장히 많은 현대 신학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화를 내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별로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화를 내는 모습.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낸다고? 우리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 신학자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너무나 곡해시키거나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좀 미화시키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제거를 합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그러나 이 진노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로마서에서만 12번이 사용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 진노를 의미하는 단어가 한 두어 개가 있는데 헬라어에는 여기서 사용되는 이 단어는 이런 거예요. 무엇 어떤 행동을 일으킬 만큼 무르익었다. 그러니까 댐이 있는데 저수지가 있는데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터질 만큼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제임스 보이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순간적으로 자신을 모욕한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급하게 분노를 터뜨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하고도 무서운 혐오가 현재에도 쌓여가고 있고 장차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정죄하시는 것으로 발산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그냥 갑자기 잘 있다가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그냥 발끈해서 그냥 화를 두 배로 퍼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는 쌓아가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악과 불의에 대해서, 불경건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퍼부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의 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은혜가 은혜롭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진노는 죄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분명하다.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해요. 은혜로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진노의 개념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매우 인격적인 혐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만일 악에 대해서 정당하게 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악에 대해서도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뭐. 없던 걸로 하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모든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거나 복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니까요. 우린 그런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거는 이런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하늘로부터. 천장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위엄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 복음 아래에 있지 아니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진노의 광범위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출구가 없죠.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18절에서.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진리가 싫어서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고 있고 덮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어떤 진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리고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순어법이 있죠.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명백하게 보이도록 알려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창세 때에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겠구나 하는 것은 안다는 얘기예요. 이걸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말을 하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탁월한 표현이죠.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자연 만물을 보게 될 때 눈이 멀어서 잘 못 보죠. 근데 완전히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듭났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극장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 자연계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지만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은 보여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고 살기 때문에 누구라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적어도 무신론자가 될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사실 그 얘기도 좀 더 하고 싶은데 못해요. 옛날 같으면 했죠. 70분 설교했으니까 지금 못하겠어요. 그거는 글로 나중에 밴드에 올리든지 할게요. 이렇게 확연하게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그게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태도 그리고 행위인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 원인은 증거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증거는 차고도 넘쳐요. 물증이에요. 그거는 자연 만물에 물증이 차고도 넘쳐요. 그 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심지어 무신론을 표방하는 그렇게 진리를 덮는 사람들 그들의 그런 태도의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않겠다는 비이성적이고 고집스러운 결심인 겁니다. 난 몰라. 알고 싶지 않아. 안 할 거야. 알지 않을 거야. 말하지 마. 이렇게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정죄하기에는 충분한 지식을 줍니다.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표지판이 있어요. 이 길로 계속 가지 말래요. 근데 무시하고 가요. 그러다 경찰한테 걸려서 벌금을 맞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못 봤는데요?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 못 보셨군요. 그러면 티켓 캔슬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거는 핑계를 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연 계시에 대한 일반 계시에 대한 죄인들의 반응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 여러분 다 믿습니까? 자연 만물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교회를 옵니까? 안 오죠. 안 오죠. 알프스에 가서 그걸 보고도 안 믿죠. 이과수 폭포를 보고도 안 믿어요. 믿을만도 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인들이. 죄인의 반응은 한마디로 배은망덕입니다. 21절에 말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다 누려요. 이 좋은 것들을 다 누려요. 이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그분을 예배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게 원래부터 내 것이냐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하반절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허망하여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보세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판단은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인정하지 않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분께 감사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허망하다고 허망하다는 뜻은 뭔가 하면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허무한 거예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가방 끈이 짧거나 뭐 PhD가 아니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PhD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됩니다.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집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사도가 1세기에 있는 일반적인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데 로마에 살고 있는 그것은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은 믿음의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본이라니 배워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절경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보았던 최고의 절경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죠.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을 보면 이 본문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지적으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적으로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성적이 나쁘다, 공부를 못했다, 좋은 대학을 못 갔다, PhD가 아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썽을 부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저런 바보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리석음은 23절에서 어디로 인도하나 하면 이 어리석음이 귀결되는 종착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교환이 일어나요. 어떤 교환?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어떤 것들과 교환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만물 가운데 무엇인가를 취하여 그것의 모양을 갖다 놓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목을 메고 그것을 섬깁니다. 사실은 그걸 섬긴다고 생각 안 하죠. 내가 이것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섬기는 결과를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인간,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과 바꾸는 교환 행위.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나무나 돌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돈과 섹스와 명성을 우상으로 섬기는 현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이하부터 31절까지는 사실 그 결과들, 우상숭배의 결과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인류를 괴롭히는 무서운 이 죄악들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불의의 목록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불경건함인데요. 예외 없이 우리를 불의로 인도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인생들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친밀하게 지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지 마셔야 돼요. 망가뜨려요. 멀쩡한 사람 망가뜨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참하죠.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쌓여가지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 터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현재형으로 나타나나니, 18절에서. 현재 시제예요. 놀랍게도 현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뭔가 하면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인들을 이 세상에서 빨리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세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라고. 26절을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정당한 욕심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네 원하는 대로 다 해. 다 이루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28절을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겠다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의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사. 여기 내버려 둔다는 말이 24, 26, 27, 28절에 세 번 나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불경건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저쪽으로 밀어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너무너무 잘 돼요. 모든 게 이루어져요. 생각하는 대로 돼요. 성공하고 성취를 이루고 획득하고 그게 진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래요. 제임스 보이스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싶어 했고 자기 인생 밖으로 밀어버리고 싶어 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제발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저기 있는 의자에가 앉아 계세요. 아무 말 마시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반항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시고 자신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도록 허용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는 24절입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뭐라 그래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정욕이라는 말은요, 과도한 욕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과도한 욕망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인의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나쁜 것을 욕망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나쁜 것들을 욕망하고 있지 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욕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도하게 욕망하는 결과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쉬운 예로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과도하게 욕망하게 되면 결국 돈은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는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론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과욕을 부려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과욕을 부려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악의 형벌은 자신의 우상숭배적 욕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걸 주세요. 이거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이걸 주세요. 그 얻었어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깡충깡충 튀죠. 근데 혹시 이 사건은 아닐까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한 이 일은 아닐까요? 과도한 욕망을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일은 아닐까요? 하나님, 저는 이 우상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도 좋은데 제발 이 우상을 제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우상을 정말 성실하게 섬기는 일관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제게서 거두어 가지 마세요. 이런 기도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오스카 와일드의 삶을 알면 이분을 설교에서 인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분이에요. 대단한 작가이긴 하지만. 하여간 명언 제조기라고 그러잖아요. 명언은 명언이에요. 그래서 인용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팀 켈러의 말하고 비슷한데, 신들은, 이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신들은 사람을 벌주고 싶을 때 그 다음 뭘까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 벌주고 싶으면 기도를 들어준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통찰입니다.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 버려두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성적인 범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대상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는 것이죠. 영혼과 몸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그냥 몸뚱아리 정도로 여긴다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여기서 성적인 죄를 언급하는 것은 성적인 죄가 가져오는 유독 비참한 결과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의 특징이 성적인 문란함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죄인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신 결과는 26절을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노골적이고 분명하게 언급하는 구절이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이죠. 성적 쾌락에 대한 과도한 욕망,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성적인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동성애 문제를 또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그 과도한 성적인 욕망들은 결국 비뚤어진 성도착적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리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의 학자들은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명백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순리대로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정체성이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순리대로 가는 거죠. 내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창조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말씀을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헬라어를 분석하면서 이 말씀이 동성애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에서 나타나는 그런 폭력적 동성애자들 또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는 이성애자가 동성애로 가는 것은 그건 순리가 아니고 영리로 쓰는 것이라고, 그런 해당 사항이라고 다양한 해석들을 하면서 동성애, 그러니까 합법적 결혼을 통해서 동성 커플이 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1세기에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 21세기에 많은 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이 말을 썼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순리를 거스른 동성애의 성적 행위를 욕되고 부끄러운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이런 과도한 욕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상 숭배가 나온 비참한 결과 속에 내버려 두셨고 그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시대에 이 사회 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동성애의 이슈를 둘러싼 이런 도덕적인 혼란 상황,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가시적 증거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는 이렇게 말하죠. 엉망진창인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인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서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록이 29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뉴스를 도배하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21세기를 내다보면서 한 예언이 아니라 1세기에도 그랬습니다. 1세기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열거되고 있는 불의와 죄의 목록들은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더 나아가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를 알아요. 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알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것이 굉장한 죄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만 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괜찮다고 부추깁니다. 윤리적 기준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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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인 반역을 행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지옥판이 되었는가? 28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28절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왜 세상이 이렇게 지옥판이 되었는지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1세기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기소하고 있습니다. 기소장입니다. 그렇지만 3장 9절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 신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방인들은 이런 인간들이지. 쓸모없고 가치없는 천박한 더러운 이런 인간들이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또 향합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지. 왜냐하면 출구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출구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딜레마예요.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래도 살만해. 머리를 쓰고 좀 재주 부리면서 살면 이 세상이 그래도 재미가 쏠쏠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이죠. 복음은 우리의 주관적인 욕구에서 출발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죄와 그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면서 시작합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나쁜 소식을 알기 전에는 복음일 수 없습니다. 이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욕구들, 죄악의 유혹들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아래 살아가는 것인지를 아십시오. 우리는 그 비참함에 두려워 떨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다는 이 객관적 현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크게 걱정거리 없고 이만하면 살만하잖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요 조건만 나에게 좀 더 되면 요것만 될 것도 같은데 요것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삶이 좀 좀 웃고 즐기면서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채움받으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큰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해봤는데 안 되는 그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요. 팀 켈러의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죠.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거나 믿지 않고서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진짜 전율과 능력과 감동을 삶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만족스러우세요? 좀 심각한 도전이죠. 예수 믿는 게 만족스러우세요? 안 되세요? 전율이 있나요? 떨리는 스릴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